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는 신자의 믿음의 기초요 또 근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칼뱅이 71문부터 74문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71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유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71문과 72문은 연속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눠놨지만 71문과 72문은 하나로 연속해서 봐야 될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 그 열매를 네 가지로 설명하지요. 그래서 71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72문에서 보면 이제 네 가지, 네 번째를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71문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71문, 72문까지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71문,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 추론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모든 오점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들은 말소되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게 되었고, 우리에 대한 채무증서는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은 없습니까? 이처럼 이제 71문과 72문은 연속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73문, 74문으로 이제 가면 이제는 또 부활과 부활로 인한 유익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판 칼뱅의 제네바 교리문답 프랑스어판 제11주차에 어떤 부제를 달아놓았는가 하면 이런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가지는 네 가지 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가지는 네 가지 점은 몇 문답을 가리킵니까? 71문과 72문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가지는 네 가지 점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부활의 세 가지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놓는데, 바로 부활의 세 가지 유익은 73문, 74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죽음과 죽음으로 말미암는 유익을 네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유익 네 가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연적인 죽음을 죽어야 되지요.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긴 했지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을 몸이라고, 혹은 죽음을 지고 다니는 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 자체는 중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자체가 악이라고 할 수 없고 육체 자체가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이 몸을 말할 때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쇠하고 결국은 그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죽음을 지고 다니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죽음을 지고 다니는 인간의 몸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효력도 발휘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희생은 뭘 가리키죠? 죄값을 치르시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무수하게 희생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 4권 18장 13절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속죄하는 진정한 희생제물로서 그 효력은 영원하며 완전한 것이기에 그 어떤 다른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치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편에서 어떤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드리는 미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결한 씻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피로 인한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6절에서 제가 기독교 강요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하고 기독교 강요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독교 강요를 읽으실 때 이런 내용과 연관해서 읽으시라고 제가 몇 가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 2권 16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죠. 아까 죄값을 치렀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패를 씻어버리는 목욕 대야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오염까지 다 씻어버리는 그런 근거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놓으셨지만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부패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야 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딴 데 정신을 팔아버리면 도무지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을 하고 상상의 나래들을 펼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참 죄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 중에 내가 모태로 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죄 교리를 뭐 스승으로부터 아니면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냥 자신이 원죄 우리가 그 구절을 원죄 교리의 근거로 삼긴 하지만 무슨 다윗이 원죄 교리를 배워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왜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처음에 죄의식을 느낄 때는 내가 절대로 이 죄의식을 죄성으로 인해서 충동을 받았을 때는 내가 다시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아마 작정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런 생각이 나고 껍질을 벗기면 또 다른 껍질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을 절감하고 다윗이 내가 모태로 더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이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5절에서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씻어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신이 지었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만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고 자신의 마음을 충동했던 그런 죄성을 염두에 두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의 부패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말끔히 씻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례 새롭게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바로 이런 죄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익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번째 유익이 뭐지요? 죄책의 증서가 폐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울이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빚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빚이라는 말이 바로 죄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채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의 빚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다. 다 재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그럼 필사를 쭉 해나가다가 만약에 잘못 쓰면 어떻게 할까요? 양피지에다가 그럴 때는 빵가루를 뿌려가지고 우선은 잉크를 빨아내고 그 다음에 글자를 다 긁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폐기를 해버렸다 그래요. 그냥 둔 게 아니라 잘못 쓰면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빵가루를 뿌려서 잉크물을 빼고 칼로 긁어서 그 다음에 폐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책을 완전히 다 도말해버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6절 6항에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유죄 선고 가운데 자신의 무죄 선고를 그분의 저주 가운데 나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죄 선고 가운데 무엇을요? 우리의 무죄 선고를 그 다음에 그분의 저주 가운데 우리의 축복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72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72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다른 유익이 뭡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게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이라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며 우리의 육은 제어를 당하게 되므로 악한 탐욕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문장을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우리 안에 발휘하게 만든다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도 죽게 하는 그 효과를 발휘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죽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으신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한 공로와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지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혼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리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부활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새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나타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 죽임의 역사인 것이죠. 우선은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과해서 우리는 육체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번 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요.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가 하면 우리가 오늘 죽여야 될 죄를 죽였다고 해서 내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일 또 죽어야 될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사도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죠. 신자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신자는 습관적이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지 죄 자체를 짓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우리가 때로 이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으면 다시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질서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율법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삶의 체계, 삶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차가울 수 있는가 하면 다시 그러면 사망의 질서 안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 버렸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발생하고 죄의 영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는 죄의 절대적 지배로부터는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죄의 절대적 지배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 안에 아직은 현존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그냥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흐름과 관계에서 볼 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 죄의 영향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의 절대적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오늘 감기가 아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 듣기도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 은혜는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은혜는 신자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이것을 늘 염두에 떠올리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은혜는 그런 은혜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적인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은혜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그 은혜가 뭐지요? 신자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그 은혜를 가리키죠. 이 은혜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럼 은혜로 다스린 신자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은혜로 다스리는 신자 안에는 죄와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신자는요,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재하는 죄의 영향을 받는 것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죄의 영향을 받는 것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육체가 제어를 당하게 되고 더 이상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삶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씨름하셔야 돼요. 네. 죄와 씨름하는 것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죄와 늘 씨름해야 돼요. 죄의 씨름으로 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73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 후에 이어져 나오는 부분을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의 죽음과 죄의 정복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죽음을 삼켜버리셨고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파기시켜버리셨습니다. 73문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관한 내용입니다.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2권 16절 11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고 승리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왕이 삼켜버리신 그 일들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가?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원수, 그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죽음과 죄를 무력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으며 모든 권세를 파괴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탄의 쇠사슬은 어떤 사슬입니까? 그 사슬은 누구에게 누구를 얽어매고 있었죠? 이 사탄의 사슬은 주님께서 끊어버리신 사탄의 사슬은 주님을 얽어매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죽음을 주님을 얽어맨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를? 우리를 얽어맨 사실이죠.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얽어맨 사슬을 무슨 끊어버리셨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를 얽어매었던 사슬을 다 폐기했다, 다 끊어버렸다라는 말로 이해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문 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충만히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스러운 불멸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칼뱅은 부활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의가 획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가 멸망당하고 죽음이 완전히 삼킨 바 되었다면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담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단어를 매우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안광 이상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방송사에서 가을에 첫 이삭이 피면 뭐 무슨 나주 평야에서 무슨 기자가 하면서 첫 이삭이 폈다고 보도를 하지요. 왜 그런 보도를 합니까? 첫 이삭이 피면 계속해서 다른 이삭도 피게 될 것을 보증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모든 열매의 시작이요 보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의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걸어가게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실이 우리에게 주관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죽음의 참여는 이제 과거 시제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역사적 사실을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여호와를 의식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신자의 삶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